콘크리트를 콘크리트를 말씀드립니다. 한정식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분 아니라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서야 당하여 다시 영임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은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동풍이나 기품이나 다른 모든 어떤 흉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에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의해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 개의 후패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네 개의 후에 대한 답은 어떤 것도 그럴 수 없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우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또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해서 그 사랑을 끊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세계의 중요한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계의 중요한 원리를 정말 마음속에 품고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 우리가 확신하며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삶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세요. 이제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연관돼 또 다른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대적한가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에 대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에 대해서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3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위대한 그 증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 가운데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 때 이 플랜에 대한 대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바꾸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성화와 영화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누구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분, for us, 우리를 위한 분입니다. 우리를 against us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누구도 이 프로그램을 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든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예 바꿔주신 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언제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이 네 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원수 된 자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큰 사랑을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 가운데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혔다가 어느 날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을 주겠다는 이 사람을 꺼내주시오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원수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자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고 하나님, 탕고 아들이 아니라 탕고 하나님,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제 유산을 주시옵소서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갖고 가서 이웃나라 가서 모든 걸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 소비하는 것이 그 둘째 아들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을 소비한 게 아니라 탕후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내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그가 언제 돌아올지 또 기다리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가운데까지 영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할 때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나 헷갈릴 때마다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 계실 때 나를 위해서 폭이 against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 하는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고발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 고발과 정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가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여전히 흠이 많고 걸어가지 못한 자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너 죄인이라고 정죄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지? 남편이 하나, 아내가 하나야 만큼 네,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사탄 마귀가 그걸 고발할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속이는 자로서 우리를 늘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근데 사탄 마귀가 그냥 고발합니까? 아니요. 사탄 마귀도 근거가 있어 고발해야 돼요. 그냥 고발하면 듣질 않죠. 뭐가 근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근거가 율법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는 근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옳음과 잘못됨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막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보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는 바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류 특별히 있는데 1장에서는 그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죠. 이방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을 어김으로 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바꿔서 우상의 영광을 바꿨다고 이 타락된 것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고 그리고 3장에 가면 모든 인류가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입에서 독화살이 나오고 속에서는 뱀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도달할 수 없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가지고 누가?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공격해요. 사단이 우리 양심을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잘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왜 난 이거밖에 살지 못하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건져진 것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나 보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는 겁니까? 죄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양심으로 나를 고발하고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양심을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된 건데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구원해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못할 때마다 자꾸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에 보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부터 7장은 계속해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의무가 없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이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이에요. 대속의 은혜.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 기독교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셨다는 이 사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뭘로 되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의존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 철학자들이 이 기독교 대속의 은혜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중에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사기 쳤던 것 중에 가장 큰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얼 김영옥 같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가 자기가 이제 노자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시간 동안 초대교회의 최대의 사기극을 대속이라고 정의했어요. 2000년 시간 동안 초대교회가 친 사기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의 원죄 이론과 대속교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를 씻어야지 자기 스스로 죄를 씻어야지 어떻게 다른 인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은 구약에도 없다. 구약에서도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제물로 대신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저는 이 주장이 기독교 교리를 완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찰과 변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안에는 철저하게 인간이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존재론이 그 안에 있고요. 이것이 교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핵심 원리는 뭐냐면 교만에 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신의 만열로 올려서 자기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실존주의적인 인간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적인 인간은 존재 이전에 우리가 실존이 존재는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존재는 내 삶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삶의 근원이 필요 없고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지금 결정하고 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로부터 단절이 생겨요. 과거 내가 어디서부터 근원을 갖고 있는지 기원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내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없고 내 현재만 현 존재에 대해서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을 존재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 자체를 휴머니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네, 그거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사르트르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근원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살아가는 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남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남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만 남고 나의 공로만 남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게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이상이 있고 내가 만들어놓은 나라가 있고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묶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속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과거에도 상관없이 나의 근원과도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과도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야기는 실존의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고 또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몸에 너무 많이 배겨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마치 프랭클린 시나트라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이웨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마이웨이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삶, 나의 하나님과 나의 삶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일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길을 외치더라도 어디 바탕이 있고 내 하나님과 끈을 갖고 있고 바탕을 나의 길을 외치고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과 네, 의지가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나의 길을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과거와 미래 없이 나만을 주장하는 것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휘브리스, 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기만. 이것을 그냥 갖고 있으면 교만만 남아요. 근데 복음은 이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신앙이에요. 그 대속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로움을 자기 자신에게만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 가치를 알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죠. 그거 가지고 그러면 판단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우월한 사람이고 저 사람 아닌 사람이고 교만하고 근원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잣대를 들이대니까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일을 받아들일 때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같이 감싸 안게 되는 건데요. 그 가운데는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속의 신앙은 저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고 모든 사람 같이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가운데의 휴먼이 지금 되어지는 거죠. 대속의 신앙이 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른 하와처럼 우리가 신은 죽었다를 맨날 얘기하는데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를 얘기하는데 신은 죽었다 얘기하면 큰일 나요. 삶에 대한 근거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싸움밖에 안 됩니다. 안 생겨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맨날 사람들이 맨날 신을 죽였다고 자기 막 옳다고 얘기하고 그 옳은 것 같다가 내 옳은 것만 자꾸 주장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날 텐데 공통의 근거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공통의 근거를 갖게 하는 것. 공통의 근거를 갖게 하는 것. 근데 저는 그게 기독교에서는 근원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 운동. 우리의 근원을 찾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근원을 찾도록.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잃어버렸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원리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된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 없거나 또는 눈물이 없고 편안한 인생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바울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맨날 고난이고 힘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마음부터 이게 맨날 갈등이 일어나요. 네. 저도 예전에 정말 복음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할 때가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아마 거기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결혼하고 나서 그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왜 성경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왜 명령법을 이거 썼을까? 사랑은 감정적인 건데 왜 의지를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이해를 못했어요. 10년 20년 지금 이제 20한 4, 5년째 지금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랑하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진짜. 네. 여러분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다시 내 자신을 얼만큼 많이 죽여야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도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 죽여가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의 위험. 내 자신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은 고난이에요. 네, 삶은 고난이 맞습니다. 제가 욥기를 좋아하는데 욥기 설교 잘 안 합니다. 괴로우니까. 욥기를 읽을 때마다 괴로워. 아니 그리스도인이 야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읽는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네. 그렇게 당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면 어떤 사탄이 가가지고 얘기했겠죠. 하나님 저 인간을 시험해봐도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아직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디 여러분은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고 싶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좀 커지기를 바라는데 아직 사단이 저를 찍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을 실험해 봐야 됩니다. 할 만큼이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욥기가 서퍼링 있잖아요. 주제가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서퍼링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서퍼링 이해하시죠? 네. 아, 서퍼링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퍼링이죠. 1장부터 37장까지 1장부터 37장까지는 서퍼링이에요. 주제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물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갖고 있는 모든 양과 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을 당하죠?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보통은 또 뭐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가잖아요. 또 수많은 자기가 베풀었던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걸 베풀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육체까지 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서퍼링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이게 상상하기가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장부터 37장까지만 놔뒀으면 제가 서퍼링에 대해서만 묵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보면 38장부터는 서퍼링이 아니라 이 주제가 바뀝니다. 서퍼링이 아니라 서버빅니티예요. 서퍼링이 아니라 서버빅니티.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통치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환난과 공부나 박해나 기근이나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퍼링을 통해서 그 서퍼링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서퍼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서버리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공거나 박해, 기근,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듯이 우리가 서퍼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서버리티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걸 온전 이해한다는 것 자체.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되는데 바닥까지. 욥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것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존중이나 도움도 다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시 올리시는지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때 서버리티는 그때 느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고통을 주시는 건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범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너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때까지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면서 하나하나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절대 쉽다고 이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3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원래는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장모님 보내고 과거에 2016년에 자결을 갔었을 때 사건과 그리고 최근에 또 가정을 만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놓여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내 주변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붙들고 계신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 말씀을 또 왔어요. 근데 제 속에다가 또 얘기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지. 너가 태어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넌 네가 어떻게 알겠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인생 자체도 알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을 어떻게 알겠는데. 내 속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 알지 못하지. 근데 내가 너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 내가 저 사람 더 사랑한다. 그 고통 내가 더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제가 2016년에 아내를 이제 장례로 돌아가셨을 때 아내만 갔어요. 그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2016년 부활주일이었는데 저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저녁에 아내하고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서로 뭐 닭고기도 사먹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장인어른이 자동차 사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로 저를 못 가고 아내만 보낸 겁니다. 장인어른 신앙고백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고백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장로님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 좋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지 않고 가셨다는 그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장례 진행이 거의 다 끝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여기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제가 첫 번째 말이 그랬습니다. 나 기독교인 안 하고 나 천주교인 하고 싶다. 천주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머릿속에 습관이 있는 게 첫 번째 그거였어요. 야, 이게 중간에 그게 연옥이라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지. 첫 번째 인생이 그거였어요. 야, 나 진짜 천주교인 하고 싶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내가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버지 더 사랑하십니다. 그때 이 얘기 같이 나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3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명. 장인어른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인어른을 붙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제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해준 얘기가 이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 몰라. 근데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염려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장인어른을 더욱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증거했고 복음에 대해서 장인어른 마음 가운데 나는 복음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제가 F잖아요. 예, 저는 학습 때 F인데 네, 학습 때 F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네, 공감의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느꼈어요. 아, 난 T구나. 아, 뭐가 자꾸 프로세스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자꾸 이렇게 그러게 되더라고요. 아내를 더 위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 다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내 플랜이 이건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내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내가 장모님을 사랑한 것보다 내 아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더 사랑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뭐 그거밖에 아는 게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단이 옆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로 다 나오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다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를 처음에 사랑할 때도 언제 사랑해요? 하나님과 먼저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루터 이야기라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사건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자기가 95개조 방법을 붙이고 난 뒤에 결국은 천주교의 회의에 이제 불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불려가게 될 때 굉장히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떨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아, 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어느 날 카타리나인데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를 맞이하러 자기 그 루터의 방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본 거예요. 카타리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오늘 누가 죽었느냐고 왜 검은 옷을 입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아니 루터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루터가 그러면서 카타리나에게 야 말이 되는 소리래요.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 부모님으로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카타리나 맞받아치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당신의 오늘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맥이 빠져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에게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금인 무덤이 부활을 증거한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난 뒤에 시편 46편을 인용하면서 루터가 쓴 찬양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소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리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들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가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루터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날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어느 날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가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저 이거 다시 한번 로마서 이 8장 39절에서 이 39절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붙들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 루터가 고백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게 되면 예전에 강하신 분 영화의 삶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진리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스테이트 칼리 자녀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